Hallelujah. I missed you. I miss you too. 그래야죠. 그럴 때는. 아, 몇 주 못 뵀는데 오랫동안 못 뵌 것 같습니다. 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들 또 드리는 또 말씀도 함께 듣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명품 가방인지 딱중 가방인지 분별하는 것은 비 오는 날 뭐 결정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품고 가방을 품고 뛰는 건 진품이고 머리 가리고 뛰는 건 짝퉁이다. 근데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동창회 때 가지고 가는 가방은 진품이고 가족 모임에 가지고 가는 것은 짝퉁이다. 또 지하철 타면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건 진품이고 이 짐칸에 올려놓는 건 짝퉁이다. 친구에게 쉽게 빌려주는 것은 짝퉁이고 또 빌려주지 않는 건 진품이다.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는 가방은 명품이고 새벽기도 가지고 오는 것은 짝퉁이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가방에도 진품과 짝퉁이 있듯이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진짜 같긴 한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이 진짜처럼 보이긴 하는데 삶을 보면은 이 가짜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이게 입증이 되는가, 언제 테스트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나의 삶의 어려움이, 환란이, 참으로 이 불안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짝퉁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참으로 우리가 환란과 핍박 중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섬길 수 있는가. 평탄한 때에는 무조건 아멘이죠. 모든 것이 편할고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아르헨티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지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민 역사상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아르헨티나에 계신 이제 이민 사역하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니 신앙 생활도 함께 곤두박질 치는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이 다가오고 충격적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나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참으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나의 신앙은 어떨까?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도 환경과 함께, 나도 상황과 함께 나의 신앙이 곤두박질 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직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아주 믿음의 청년 3명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동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고, 절 안 하면은 이제 사형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참으로 이민자로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보면 이 차세대들입니다. 2세들입니다. 이민가 사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잡혀갑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절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에서 괜히 그냥 숨차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 믿는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에 타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이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 시편 15편을 기록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이며 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이 장막과 성산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뭐 특별한 이런 장소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지금 시인의 이 질문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장막과 성소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 다니고 뭐 외우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가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 또한 우리가 시민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우리를 잘 이끌 이런 지도자를 뽑는데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국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이런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크리스천다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장막에 머무는 자,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 성소에 사는 자, 장막에 머무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지금 살기 좋다 할지라도 언제 살기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품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성막에,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2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품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원어의 이 정직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흠잡을 데 없는, 비난할 점 없는, 진실한, blameless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향해서 노아가 정직했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하실 때 사용됐던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 자들은요, 세상이 바라볼 때에 뭔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이 탓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믿는 자들이며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말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위기 봐가면서 우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직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기도 같은 그 단어를 씁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The righteous man leads a blameless life. 블레임할, 이런 탓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Blessed are his children after him. 그의 후손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축복받는 삶 살기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는 이민자로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참으로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요,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직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거짓이 탄로날까 봐. 그리고 거짓이 우리에게 이게 거짓이니까 뭐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정직한 삶이 있는 곳, 숨김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완벽해서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그거 했으면 좋겠지. 아, 그거 해봐야지. 하지만 우리 생각에서 맴돌다 끝나는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불의를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하며 내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은요,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담고 있어야 진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마음의 진실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진실의 오리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garbage를 담고 살면요, 나오는 것이 쓰레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 세속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면요, 입을 열 때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을 담고 살면 안 되고 마음의 진실을 담고 진리를 담고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들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니 이 근원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이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으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를 놀려 나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 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칼 같아요. 칼로 음식을 하고 아니면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칼로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린 현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이 나를 비판하면요, 굉장히 노여워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누가 그랬냐고 따지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요즘 젊은이 말로 씹어요. 예, 씹어요. 그 가십한다 그러죠. 가서 씹는다. 동가십. 가서 씹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씹힐 때 기분 아시잖아요. 기분 아시잖아. 그 기분을 아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입을 열 때마다 마음에 담긴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양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악담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 교회 떠나고 아니면 다 떠나는 이런 일을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내가 당했다고 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려는 이런 마음으로 동네방네 악담하며 다닙니다.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요, 성경의 메인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메인 주제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큰 주제입니다. 용서가 없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씹었다 할지라도 뭐 씹었으니 내가 좀 부드러워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물었대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삶에 원수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원수 없는 사람 아무도 안 줄 줄 알았는데 저쪽에 제일 교회 연로하신 이제 어르신이 손을 드시더래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원수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래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용서하세요. 푸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죽기 전에 용서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까지 뭐 눈에 흙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 얼마나 아낍니까? 사랑합니까? 얼마나 공경합니까? 더러우면 씻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얼마나 아껴요. 좀 이게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뭐 그냥 뭐 발라서라도 그냥 캄프라지 시키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 세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지금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축복하며 응원하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인 사람은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해치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먼저 가서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 없는 사람 여기라는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뭐 그 끝까지 붙들고 암세포를요 제거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까지 병이 듭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단의 지금 전략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난 주말에 우리 탁재일 교수님 모시고 이단에 대한 세미나 3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셨는지 뭐 아주 조용한 가운데 뭐 너무 그 한 분도 조시는 분 없이 들으셨습니다. 이 이단의 전략이요, 요즘은 교회 밖에서 이 참 이런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신천지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가 우스운 게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서 신천지라고 물으면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서 숨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라고, 잘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신앙을 지킨, 참으로 교회를 지킨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막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은요, 4절 마지막 부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에게 큰 손해가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약속한 거면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은요, 참으로 이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해 가면서도 지키는 분이세요. 예언했기 때문에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겠다, 그 약속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약속을 깨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약속은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Promise keeper가 돼야지 Promise breaker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 뭐 아이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니요, 아이들이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깨는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는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그 농구 선수 중에 레브론 제임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커스에서 아주 굉장히 그 농구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패밀리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게임 이거 하는 그것을 한번 캔슬해 버렸어요. 나 아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깨지 못해서 못하겠다. 그게 유명한 이야기죠. 아들과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할 일도 제껴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약속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약속 지키세요. 시간 약속했으면요, 꼭 지키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늦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 그러잖아요. 금이라고. Time is gold라 그러잖아요. 시간 안 지킨다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 금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지각하세요. 꼭 예배 시간 꼭 5분 지나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다음 주부터는요, 10분 일찍 떠나세요, 집에서. 어떤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5분 지날 때까지. 아, 이거 내 습관을 깨면 안 되지 해갖고 그냥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품은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내게 소중했던 것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자, 이 돈을 꾸는 사람이 왜 돈을 꾸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꾸지 않겠어요? 참으로 이 손을 벌리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 돈을 꿀 정도 되면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돈을 꿉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요,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라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요, 제일 먼저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걸로 생각지 않고 나눴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도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이라 생각했던 물질을 그냥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신앙이 좋다 하면서 나의 물질관이 아직도 세상 물질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요, 내가 명품이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 짝퉁 아닌가? 우리의 거듭남과 함께 우리의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갑의 거듭남 없이는요,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물질이 있을 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 자기의 삶을 전체를 바친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13년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10살 때부터 나가서 일해야 했어요. 참으로 그 가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틈이 날 때마다 이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읽는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여서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33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다가 오막집에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0세라는 나이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이런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 이야기 중에 그 형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형인데요. 데이빗의 형인데 이분은 이 가난에 시달려서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물질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서 사업을 크게 하게 되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 형도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의 무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 형의 무덤. 형의 무덤이라고. 그냥 자기의 정체성도 제대로 없이 그 훌륭한 동생 데이빗 리빙스톤의 형으로 그냥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관이 하나님의 이 청지기의 그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인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장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꿈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의 교회를 꿈꾸셨는데 교회의 멤버가 된 우리들, 아니 교회가 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삶에 행하며 실천하며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니 무력하고 무능한 주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먼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코 질질 흘리고 철없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좀 힘들고 부담되셔도요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느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명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아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 짜증난다고 그냥 하나님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행하며 실천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셨는데 참으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천국을 향한 그 목적과 목표로 맞추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